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전문맥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은 관리라고 부르고 있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질문을 했다고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이면서 고위 관리이면서 부자인데 예의도 지킬 줄 아는 꽤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도 평소에 열심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단순히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율법을 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리스트들을 듣자마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막 들으면 대개 이렇게 기가 죽거나 머리를 극적이기 마련인데 이 청년은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 그런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시 최고의 신랑감을 꼽자면 이런 사람을 꼽지 않을까 싶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겉보기로는 빠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쓸쓸히 뒤로 돌아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 청년이었다면 근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내리신 처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설교 중에 돈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돈은 능력에 따라 차등 있게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또 성취할 수 있고 하늘에 저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혐오하시고 거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아무리 탁월하게 지키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하여도 그의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찔러 주셨습니다. 성공한 엘리트로서 아무리 구제와 경건에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청각 교재로 확인해 주신 것이죠.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부자일까요? 미국에서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에서의 부자의 기준은요. 종종 신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은 있어야 되겠죠? 차는 어느 정도이면 될까요? 은행 잔고는 어느 정도, 연봉은 어느 정도이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주 유행하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에 보면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어젯밤 내가 잔 집에 지붕이 있으면 25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으로 보면 우리는 꽤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평균으로 부자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비유법이죠. 낙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요. 바늘구멍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문맥에 따르면 부자보다는 쉬울지 모르지만 뭐 낙타 정도는 아니어도 뭐 고양이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그 부유함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내 형편이 상대적으로 부자이든 상대적으로 가난하든 그 자체로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내 실력으로는 못 가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부르주아를 타도하겠다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중이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힘을 갖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타락하게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자체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제자라면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에 가 있고 하나는 너무나 뜨거운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거절한 자, 용서받은 자와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가득 잡힌 물고기도 다 버리고 아내도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런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 구원이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끝날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버렸던 자들은 풍성한 상급을 얻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라면 확실하게 천국을 보장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어도 반응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도 감사를 표하고 주 앞에 나와 살해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숭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은혜롭게 또 그 결단하고 순종한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부자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형편이 어때서가 천국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바빠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이 시대,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가 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더 어려웠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때 그 첫 제자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첫 제자들의 이 마음, 또 그 첫 제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잘 읽으면서 그 뒤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순전하게 드려진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또 오고 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마음이 좀 때로는 비교되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들,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될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에 오는 자들을 잘 섬기고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줄 것을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셨고 이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남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오늘날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제자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가고 또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참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런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를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예배 자리를 정말 신실하게 지키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며 이 땅을 하늘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